같이 오늘 또 성경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에서 거듭남,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새로운 출생의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죽음,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이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 아담이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었지만, 아담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은 동일하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1번 새로운 출생, 거듭남의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두 번째 출생. 예, 그리고 두번 태어나면 한번 죽고,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는다. 그리고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허용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이제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한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내용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중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나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놀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잘못된 교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여기서 이 물을 이 침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카톨릭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캠벨,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침례를 구원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서라고 말할 때이첫 번째 물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잘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저자, 이 기초성경부 이 교자의 저자인 이 린튼 이제 스미스 선교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카톨릭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물을 침례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봤을 때, 이 내용 전체에 있어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침례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침례로 본다는 것은 매우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이 앞뒤 문맥을 이렇게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앞의 내용이 설명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 가서 그것을 설명을 더해주거나 해석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앞에 3장 5절과 이제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 3장 5절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서 성령으로서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곧 3장 6절에서는 바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이 바로 물과 대치되고 있고 성령에서 난 것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성령과 이제 대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절과 6절을 같이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물로서라는 것이 침례로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는, 이제 너무 그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물로서 그리고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물, 사실 이 물이 좀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 물을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어머니 양수. 예, 우리가 육에서 난 거죠. 육에서 난 이 양수로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성경의 다른 해석과 연관지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이런 구절이 얼른 나오시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이 물을 침례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워렌 월스비라는 그 목사님이 그 쓴 요한복음 강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침례라는 것을 공부해 보면 침례라는 것이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침례가 이 구원인 것처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신약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읽으면서 구원받으면 바로 옆에 반드시 침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과 침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구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워렌 월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카톨릭과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 침례 구원을 말할 때 여기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지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적인 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속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침례가 물론 이제 그 출생 다시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침례의 의미를 살펴볼 때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월스비 목사님은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지, 이것이 물침례가 구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물침례가 곧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월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했을 때 이 물이 침례라면 아마 구약 성도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을 것이라는 거지. 예, 구약 성도들이 침례 다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십자가에 달려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는 강도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 빼다가 침례시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이 침례로 해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많은 얘기 이제 구약에는 뭐 행위나 율법 뭐 이런 제사 얘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그리스도 교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요 목동에도 있고요. 요 공항 가는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은요. 절대로 처음에 여러분 침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 이상해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가면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잘 보세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침례가 구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저는 분명히 이게 똑같은 말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얘기를 해라.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야, 이 사람들 참. 근데 결론은 그 사람들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 신약성경 보면서 침례를 한번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꼭 보세요. 침례가 진짜 구원처럼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만합니다. 4번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성경에서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둘째 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태어나면 이제 반드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죽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죠. 그렇죠? 죽으면 사람이 지난주에 되겠죠.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사람의 혼은 지옥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은 이제 땅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가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단 한 번 죽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2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그것이 정죄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있던 자들 이러한 이제 지옥에 있던 자들이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 예,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의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전도할 때마다 그런 말씀 많이 나누는데, 내가 아무리 은밀한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두려운 얘기죠. 그래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예,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지만 두 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출생을 포함해서 두 번 태어나고 이 땅에서 생이 다할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지 않죠. 우리가 서는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심판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혼은 지옥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영과 혼과 몸. 자,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아는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의외로 우리 이제 독립교회에 계신 분들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영혼, 몸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그냥 사람이 뭐 혼적인 존재다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참 이 굉장히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때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그냥 뭐 그 뭔가 취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분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혼이 영에게 순종하여서 우리의 몸이 제어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할 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 성막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비교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이 영이라는 것, 우리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혼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세 부분. 예. 우리 요즘에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큰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뜰이 이제 몸에 해당하고 성소가 우리의 혼에 해당하고 지성소가 깊은 곳 이 영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하고 이렇게 외부와 접촉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와 접촉되어 있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대치돼서 설명드릴 수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피와 기름과 향과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성막 얘기 나오면 이 공부를 하면요, 좀 알면은 좀 재밌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성막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성막 얘기가 하면은 정말 졸렸어요. 그 얘기 같고 무슨 청색실이 나오다가 자색실이 나오다가 금색실이 나오다가 또 좀 있다가 보니까 무슨 큐빈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이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흥미를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참 놀라운 진리들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출애굽기 하실 때 그때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 성소라는 곳은 이제 이러한 곳이고 또 그러나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막에서 성막을 지어주셨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긍휼의 자리 우리가 긍휼의 자리 알잖아요. 그 법궤가 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양쪽에 딱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위에 바로 긍휼의 자리. 그러니까 그 법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법 위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긍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율법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성소가 바로 이 영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몸은 세상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혼은 성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며 상에서 떡을 떼며 빛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소가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떡이 있죠. 거기에 떡도 있고 성소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떡도 있고 이 빛 등불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성소를 볼 때 바로 이 혼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자들과 교제하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은 지성소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고 또 사람의 영 또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얘기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영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만나고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 성막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서 우리가 만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과 혼과 몸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냥 흙이에요. 우리가 진흙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람 모양도 만들어 보고 뭐 해봤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그냥 물질이에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탁 불어넣으셨을 때 콧구멍에다가 이제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탁 불어넣으셨을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흙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이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때 이 흙이 영을 만났을 때 생성된 게 뭐냐? 만들어진 게 혼이라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이 흙 자체로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설명하기 참 제가 좀 그 설명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 이 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자체인 거예요. 사람 자체. 그래서 누구누구 말할 때 그 누구누구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종종 혼으로만 표현한 것도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말할 때 그냥 혼이다, 영혼이라고 얘기 안 하고 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이 사람의 혼이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신 주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냥 혼으로를 많이 얘기해. 왜냐하면 그의 영이 구약에 보면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 가면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냥 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 그냥 혼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할 때가 그 사람을 지칭할 때. 그래서 그 이제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 어제도 이제 우리 성경 보면서 봤는데 26절인가요? 12장 6절이 아니네. 12장 13절이네요. 12장 13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럽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내 혼이. 그 다음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죠. 46장 27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두 혼이니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이 이른 혼이더라. 예. 보니까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처음에 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혼이 사람의 중심이고 혼이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이 이 혼이 영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이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듣고 이 혼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브가 와서 아무리 꼬셔도 이거 맛있어. 먹어봐. 이래도 아무리 꼬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NO!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 혼이 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래 보세요. 아담이 좋아하는 것은 자기 몸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이불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혼이 무엇에 예를 들면은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을 좋아해서 육신을 사랑하면 이브가 준 사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을 주셨을 때 가장 이 혼이 중심에서 조화롭게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영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몸에게 혼에 의해서 이 몸이 제어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직접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영을 통해서 혼이 순종함으로 이 몸이 움직여지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혼이 영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좋아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혼이라는 것이요. 우리 혼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막 하나님을 막 따르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보겠다. 근데 우리 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의 순종이에요. 영에게 순종하는 것이 혼이 가장 잘하는 것이지 혼이 열심히 사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영에게 순종해서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여서 이 혼이 너무 열심히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